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제공하는 오늘의 강론입니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율법학자와 바리사이 몇 사람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스승님이 일으키시는 표징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악하고 절개 없는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구나. 그러나 요나 예언자의 표징밖에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사흘 밤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사흘 밤낮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심판 때에 니네베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다시 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되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의정부교구 최성호 세례자 요한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표징만을 요구하는 바리사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징,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회개가 없이 표징만 바라는 신앙은 잘못되었다고 알려주신 겁니다. 니네베 사람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고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찾아왔듯이 우리도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의 시작은 율법학자와 바리사이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표징을 요구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얼핏 들으면 그 바리사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요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부정하려는 완고함이 확고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미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마귀를 쫓아내시는 그 예수님의 권능을 그들도 직접 보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더 자극적이고 눈에 보이는 표징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표징을 요구하는 그들을 향해서 악하고 절개 없는 세대라고 엄하게 꾸짖으십니다. 여기서 절개가 없다는 표현은 하느님과의 관계를 저버리고 세상의 힘과 기적에만 매달리는 영적인 불충실성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경거리를 제공하는 마술사가 아닙니다. 참된 표징은 우리의 호기심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회개를 목적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겠다고 하시는 표징은 요나 예언자의 표징이었습니다. 요나 예언자가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죽음을 맞이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임을 예고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니네베 사람들이 그 요나 예언자의 설교만 듣고도 회개했고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 먼 땅끝에서 찾아왔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진정하게 만날 때 참된 구원의 길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지금 요나보다 크고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하느님의 아드님을 바로 곁에 모시고 있습니다. 성체 성사 안에 또 성경 말씀 안에 그리고 우리의 이웃 안에서 주님은 매일매일 하나의 표징으로 우리 곁에 현존하십니다. 그래서 성체를 영하면서 또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분을 또 그분의 곁에 머물도록 노력합시다. 특별한 기적을 찾기보다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오늘 하루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무언가를 찾기보다 우리 곁에 이미 계신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분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비문교리 주윤관 신부입니다. 십계명의 제7계명은 도둑질을 하지 말라이며 제10계명은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두 계명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남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하는 계명들입니다. 여기에는 도둑질, 사기, 횡령, 속임수에 의한 절취, 노동임금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런 행위들은 인간 상호간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직접적인 위배 행위입니다. 재물과 모든 물질의 원래 주인은 하느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느님의 뜻대로 재물을 나누어 쓸 줄 알아야 합니다. 참된 신앙인은 남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에 머물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과 자신의 재물을 함께 나누는 사랑의 실천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메이븐에서 펴는 박지현의 참 괜찮은 태도 가운데 세상에 하찮은 일은 없다. 은 최고의 할머니가 폐지를 가득 실은 유모차를 끌고 고물상 안으로 들어오는가 싶더니 문 앞에 힘없이 쪼그리고 앉았다. 할머니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설탕물만 간신히 먹고 여기까지 왔다고 했다. 그렇게 폐지를 팔고 받은 돈은 2,500원. 고물상 사장이 요크루트를 건네자 목이 말랐는지 할머니는 그 자리에 앉아 바로 요크루트를 들이켰다. 그때였다. 손에 힘이 없는 탓일까. 할머니가 500원짜리 동전을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그러곤 동전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그걸 못 찾아서 한참 동안이나 손으로 땅을 더듬거렸다. 1분쯤 지났을까. 관찰자로서 카메라에 그 모습을 담던 나는 감정을 누르지 못하고 결국 눈물을 보였다. 땅을 더듬는 할머니의 손을 보며 500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졌기 때문이다. 경기가 어려운 탓에 고물값마저 떨어져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대가를 넉넉히 챙겨주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한 고물상 사장님은 이렇게 말했다. 옛날에는 돈을 어느 정도 챙겨드릴 수 있어서 마음이 뿌듯했는데 가격이 너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점점 미안합니다 하고 돈을 드려요. 쓸모가 없어 내다버린 물건을 사람들은 흔히 쓰레기라고 한다. 하지만 쓸모없는 것들을 주어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결코 쓰레기가 아니다. 부지런히 모은 만큼 무게는 더 나가게 마련이고 그만큼 하루 벌이도 늘어난다. 이보다 더 정직한 밥벌이가 또 있을까. 그러나 고물을 주우러 다니는 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고물을 팔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한 젊은 여성은 어느 식당에 갔는데 아무도 주문을 받으러 오지 않더라고 했다. 노숙자인 줄 알고 그랬던 것 같다며 참았던 눈물을 보였다. 하지만 쓰레기를 만지는 자신을 보고 사람들이 쳐다보고 수군거려도 부지런히 일해서 그걸로 먹고 살기에 떳떳하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청각장애와 언어장애가 있는 두 아들 대신 돈을 벌어야 하는 71살의 할머니한테 폐지를 줍는 일은 허리가 꼬부라지고 배운 게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다. 78kg 나가는 수레를 끌 수 있고 부지런하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또 어느 남편이 아내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는 일이고 페인트 칠을 하는 작업공이 경기가 어려워 아파트 건설 일이 줄었을 때 단 만 원이라도 벌기 위해 하는 일이다. 남한테 손 안 벌리고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내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만 벌 수 있으면 더 바랄 게 없다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이런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에겐 쓸모없어 버린 쓰레기가 이들에겐 귀하게 보이는 것처럼 고무를 줍는 일도 누군가의 생을 가능하게 하는 빛나는 일이라고. 그러고 보면 세상에 하찮은 일은 없다.
찬미하는 노래 오늘의 주제 아베마리아 성모 성으로 꾸며드립니다. 먼저 그레고리오 성가 봉헌성가에 있는 아베마리아 성모 성을 서울 여성 그레고리오 성가단이 노래합니다. 그레고리오 성가, 봉헌 성가, 아베 마리아, 성모 성이요.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보이스 오브 엔젤, 이지웰라이프.com, JMP로 국제공증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1919.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매일 아침 소금물 대신 스톡 운동하고 땀 흘렸을 때 스톡 바다의 천연 미네랄 하나를 쏙 스톡 향료 완전 제로 부담 없이 즐겨요 언제 어디서나 주머니 속에 스톡 상쾌한 하루의 시작 스톡 우리 가족 건강 습관 시온 드롭스 캔디 지금 시작해요 easywellife.com 지금 만나보세요 easywellife.com 가톨릭 뉴스입니다. 가톨릭 교황청이 교황 레오 14세 주재하에 총회를 열고 인공지능 개발 등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바티칸 뉴스와 가톨릭 월드리포트 등 외신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교황청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로마 세나토리오 궁전에서 회의를 연 끝에 인공지능, 핵무기, 자율무기, 디지털 프로토콜과 새로이 부상하는 디지털 개발 모델 시대의 무장 해제, 비무장 평화를 위한 선언 서명식을 가졌습니다. 회의 현장에는 교황과 추기경 등 종교인들을 비롯해 로베르토 퀄리테 에리 이탈리아 로마 시장, 미국 시카고 대학의 대니얼 홀츠 교수, 평화대사로 활동 중인 배우 샤론스토 등도 참석했습니다. 교황청은 성명을 통해 정부와 국제기구, 기업들에게 첨단 AI 개발 속도를 늦추기 위한 협력과 불가역적인 핵무기 폐기를 이끌어내기 위해 합의,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올 5월 취임 직후 마그니피카 휴머니타스라는 제목의 첫 회칙을 발표했습니다. 위대한 인류애라는 뜻의 라틴어로 해당 회칙에는 AI 등 첨단 기술의 발달을 경계하며 인간의 존엄성, 다자주의를 강조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겨울철 날씨와 학교 방학으로 부동산 경매 시장은 연중 가장 한산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한겨울 학교 방학 기간은 원래 부동산 경매를 진행하기에 좋은 시기가 아니며 최근 경매 결과도 이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경제 전문 매체 인터레스트.co.nz이 7월 11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주거용 부동산 경매를 조사한 결과 경매에 나온 주택은 234채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 가장 적었던 전주 기록보다 단 두 채 많은 수준에 불과합니다. 낙찰률도 높지 않았습니다. 전체 경매 물건 가운데 79채만 낙찰돼 34%의 낙찰률을 기록했으며 간신히 전체의 3분의 1을 넘어섰습니다. 경매를 통해 판매된 79채 가운데 59%는 정부 공시가격 이상 또는 같은 가격에 낙찰됐습니다. 종합해보면 지난 2주 동안의 부동산 경매 시장은 바깥의 겨울 날씨만큼이나 경매장한 분위기도 침체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뉴질랜드 테너시 서비스의 최신 임대보증금 자료에 따르면 2026년 5월까지 지난 12개월 동안 전국 주택 임대료는 전반적으로 거의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5월 신규 임대 계약의 전국 중간 주간 임대료는 $600로 지난해 5월보다 주당 5달러 0.8% 상승했습니다. 전국 중간 임대료는 2023년 12월 처음으로 주당 $600에 도달한 이후 올해 5월까지 30개월 가운데 19개월 동안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변동이 있었던 기간에도 상승 하락폭은 매우 작았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지난 약 2년 반 동안 임대료가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해왔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뉴질랜드 최대 임대 시장인 오클랜드와 캔터베리에서는 2025년 5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중간 임대료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클랜드는 주당 $650로 변동이 없었으며 캔터베리도 주당 $550로 변동이 없었습니다. 반면 웰링턴 지역은 같은 기간 주당 $595에서 $590로 $5 하락했습니다. 가장 큰 연간 하락폭을 기록한 지역은 혹스베이로 중간 임대료가 주당 $23 감소했습니다. 반대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인 지역은 사우스랜드로 중간 임대료는 주당 $475에서 $500로 $25 상승했습니다. 종합하면 뉴질랜드의 3대 주요 도시권에서는 임대료 상승세가 거의 멈춘 반면 그 외 대부분 지역에서는 낮거나 완만한 수준의 임대료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가 선거해를 맞아 실시된 최신 아렌젤 레이드 리서치 여론조사에서 집권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며 거센 압박에 직면했습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국민당의 지지율은 하락세를 이어간 반면 야당인 노동당은 지지층을 결집하며 격차를 크게 좁혔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절반이 뉴질랜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해 민심의 이반이 심각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럭슨 총리 개인의 선호 총리 지지율 역시 최저치로 추락했습니다. 이러한 지지율 폭락의 주된 원인은 장기화된 생계비 위기와 취약한 경제 상황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치평론가들은 럭슨 총리가 과거 존 키나 저신다 아던 전 총리와 같은 대중적 카리스마가 부족해 경제적 난관이 지지율 하락으로 직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모닝리포트 생방송 인터뷰에 출연한 럭슨 총리는 여론조사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일축하며 경제 성장과 물가 안정이라는 정부의 장기 계획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지율 추세가 11월 총선까지 이어진다면 뉴질랜드 MNP 혼합 비례대표제 도입 이후 최초로 단임 정권으로 막을 내리는 불명예를 안게 될 수도 있습니다. 뉴질랜드 국민당은 성범죄 재판에서 성적 동의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한층 엄격한 법 개정을 약속했습니다. 현재 뉴질랜드 법안은 피고인이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는지를 따지지만 새로운 제안은 피고인이 동의를 얻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입증하도록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거절하지 않았거나 침묵했다는 이유만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던 기존 재판 관행을 완전히 뒤바꾸려는 대대적인 사법적 변화의 시도로 풀이됩니다. 사법 전문가들과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이러한 법 개정 방향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들은 기존 법 제도가 피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했으며 명시적이고 능동적인 동의 문화를 장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일부 형사 전문 변호사들은 피고인에게 입증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국민당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정하면서도 강력한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호주가 외부 충격에 대비해 대규모 연료 비축량을 늘리기로 결정한 가운데 뉴질랜드도 이를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일고 있으나 뉴질랜드 자동차협회 AA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 뉴질랜드는 약 한 달 분량의 휘발유와 항공유를 공급할 수 있는 국가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행보를 지지하는 측은 국제적인 에너지 위기나 공급망 교란 상황에서 연료 접근성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 비축량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AA 측은 대규모 비축기지를 추가로 건설하고 유지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며 이는 결국 소비자들의 유가 부담으로 직결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현재의 비축 수준으로도 단기적인 공급 중단 사태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으며 다각화된 수입 경로를 확보하는 것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창고를 짓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비용 대비 실익을 면밀히 따져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 AA의 핵심 입장입니다. 뉴질랜드 공영방송 RNZ은 뉴질랜드 퍼스트당이 2026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세를 확대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윈스턴 피터스 대표는 최근 전당대회에서 뉴질랜드 연안 석유가스 자원조사를 위해 10억 달러를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피터스 대표는 이를 국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했지만 실제 개발 가능성과 경제적 효과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노동당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국민당도 명확한 지지를 유보하고 있어 정책 실현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그럼에도 뉴질랜드 퍼스트당은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만을 적극 흡수하며 지지율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비 상승, 전기요금, 식료품 가격 부담 등 경제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노동자와 중산층 유권자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당원과 지지자들이 참석했으며 국민당과 노동당을 떠나 뉴질랜드 퍼스트로 옮겨온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선택을 밝히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정책에 불만을 가졌던 사람들, 정부와 의료체계에서 소외감을 느낀 사람들, 가족 가치와 기독교적 전통을 중시하는 사회 보수층도 주요 지지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퍼스트는 반기득권 정서를 활용하며 자신들을 기존 정치 체제에 도전하는 세력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RNZ은 윈스턴 피터스가 오랜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 불만과 소외감을 정치적 지지로 전환하는 데 능숙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석유가스 개발 계획을 포함한 주요 공약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는 향후 연립정부 구성과 정치 환경 변화에 달려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아침에 안개 낀 곳이 있겠으나 점차 걷히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소나기가 점차 여러 지역으로 확대되겠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강하게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5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구름 낀 날씨로 밤늦게 한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6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우성 아나운서 박보나였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렌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6 1919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입주, 알바니 하나룸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장, 보이스 오브 엔젤, 이지웰라이프.com, JMP 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KCR 성경약방과 라디오 성경이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또 성경약방을 진행을 맡게 된 김덕재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저는 성서모짜리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좀 성경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또 하느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지 그것들 전달하는 강사 신부입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얼마 전에 이 지옥이라는 드라마를 봤어요. 이 OTT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지옥이라는 걸 좀 봤는데 거기에 이 지옥이라는 거를 제가 시즌 1과 2를 좀 보면서 아 이게 지옥을 만드는 게 신이 아니라 인간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좀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아 무엇이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지를 조금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하고 또 다음 주하고 해서 지옥을 만드는 게 무엇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함께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 조금 알려드리면 아 우리가 이 세상을 지옥이 아닌 아름다운 천국으로 좀 바꿔내는지 좀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선택한 성경 구절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들 마십시오. 내가 하느님의 자리에도 있다는 말입니까? 형님들은 나에게 악을 꾸몄지만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그분께서 이루신 것처럼 큰 백성을 살리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이야기거든요. 근데 요셉과 그 야곱의 형제들 간의 관계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야곱이 아버지인 야곱이 죽다 보니까 형들이 두려워서 요셉이 복수를 할까 봐 두려워서 요셉에게 달려가는 와중에 건들지 말라고 아버지께서 뭐 유언을 남겨주셨다 막 이렇게 하니까 요셉이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형님들은 나에게 악을 꾸몄지만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뭐로 바꾸셨다? 선으로 바꾸셨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사실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창세기의 전체적인 흐름들을 본다면 창세기 저자가 하고 싶은 아주 깊은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저는 좀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 흐름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 무슨 이야기인지 좀 아실 것 같은데 창세기 흐름을 좀 생각해 보죠.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죠?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느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뭘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것을 결국 어기고 아담과 하와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음으로써 어떻게 되죠? 동산에 추방이 됩니다. 추방이 되면서 첫 번째 벌어지는 일이 카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다음에 아담의 족보가 나온 다음에 창세기 6장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악이 세상에 많아지고 그들 마음의 모든 생각과 뜻이 언제나 악하기만 한 것을 보시고 세상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인간은 하느님께서 아름답게 만든 세상을 악이 가득 찬 공간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이 창세기 저자는 전해줍니다. 어찌 보면 지금도 그러고 있죠. 저번 달에 제가 좀 뉴스를 보았는데 인간의 개발로 인해서 멸종된 동물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에는 엄청나게 많은 동물들이 있었는데 인간이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서 자꾸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 야생동물이 살 수 있는 서식지가 줄어들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멸종 동물들이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거죠. 그런데 원래 하나님은 인간에게 세상을 잘 관리하도록 맡겨주신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거를 파괴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악이 많아지고 있는 이 세상을 하느님은 과연 이걸 두고 보실 것인가? 라는 겁니다. 두고 보지는 않겠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창세기 6장 7절부터 8절에서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이 땅 위에서 쓸어 버리겠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하늘의 새들까지 쓸어 버리겠다.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스럽구나 라고 하지만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의 눈에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시고 노아를 통해 세상을 다시금 만들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쓸어 없어버리시는 그 하느님의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보면 성경 저자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히려 더 노아를 선택했다는 것에 또 초점을 맞춰져야 된다고 봐요. 인간이 악을 행해서 이 세상을 나쁘게 만들면에도 불구하고 결국 노아를 또다시 인간을 또다시 선택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이거는 창세기 앞에서 나와 있는 이야기와 좀 결부시킬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좀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느님은 인간을 만들 때 창세기 2장에서 보면 자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 주어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흙으로 들의 온갖 짐승과 하늘의 온갖 새들을 비추신 다음에 사람에게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를 좀 보셨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생물 하나하나를 부르는 그대로 이름이 됩니다. 이렇듯 하느님의 협조자 역할을 했던 이가 바로 사람인 것이죠. 결국 하느님께서는 노아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이 세상을 악으로 가득 차게 한 이들이 인간이긴 하지만 인간을 통해서 다시금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또다시 협력자로 인간을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이 선택에 협력자로 살지 반역자로 살지는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듯 하느님은 인간을 협력자로 선택해서 이 세상을 다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이 노아를 선택한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 마지막엔 또다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부터 21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노아의 제사와 하느님의 다짐입니다. 잘 들어보시면 자 노아는 주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들 가운데서 번제물을 골라 그 제단 위에 바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님께서 그 향례를 맡으시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면서 여기에 이 하느님의 마음이 등장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자 사람의 마음은 어려서부터 악한 뜻을 품기 마련.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라. 이번에 한 것처럼 다시는 어떤 생물도 파멸시키지 않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여기서 느껴질 수 있는 건 하느님이 후회하시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후회하시는 게 어떤 것이냐? 그래, 내가 왜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했는가? 라는 후회인 것이죠. 어찌 보면 이 후회하시는 마음은 진짜 하느님이 후회하셨을 거야 라고 사건 보도 형식의 내용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저자는 오히려 하느님의 속성 즉 자비로우신 하느님을 묘사하고자 이런 이야기를 성경 저자가 쓴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 또한 탈출기에서도 또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탈출기에 보면 자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는데 이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 드러난 거를 이 우상 숭배를 해서 왜 금송아지 만드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하느님이 노하셨고 그런 가운데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 대목이 탈출기 34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때 주님께서 구름에 쌓여 내려오셔서 모세와 함께 그곳에 서시어 야훼라는 이름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모세 앞에 지나가서 선포하시는데 잘 들어보셔요. 주님은 자비하고 너그러우신 하느님이시다.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와 진실이 충만하며 천대에 이르기까지 자애를 베풀고 죄악과 악행과 잘못을 용서한다. 그러나 벌하지 않는 채 내버려 두지 않고 조상들의 죄악을 아들 손자들에 걸쳐 3대 4대까지 벌한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벌하는 부분도 있지만 앞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하느님은
자비하시고 너그러우신 하느님이에요. 분노에 더디시고. 어찌 보면 하느님의 첫 번째 속성은 자비하시고 너그러우신 하느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끔씩 이런 하느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죄와 악행을 처벌만하시는 분으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옥이란 드라마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몇 날 며칠에 지옥에 갈 거다라고 이제 고지라는 걸 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지옥이라는 것도 우리가 인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했더니 지옥은 벌받는 사람만 가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인간은. 그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지옥의 고지를 받은 사람이 죄인이라고 자꾸 단정을 져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죄인일 거라고 자꾸 손가락질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정작 이 고지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하느님 앞에서 어떤 하느님이라기보다 신이죠. 신에게서 어떤 큰 죄를 졌는지 자기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죄인만 가는 공간이야라고 정의를 내리다 보 잘못된 정의를 내리다 보니까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사실은 자비하는 힘으로 본다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아 죽은 다음에 무언가가 있구나라는 걸로도 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지옥을 벌로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근데 문제는 인간이 벌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안 좋게 벌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자 다시 창세기로 다시금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느님의 첫 번째 속성은 자비하시고 너그러우신 하느님이다 보니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이 물로서 세상을 딱 휩쓸었더니 파멸시켰더니 하느님께서 후회하시는 거죠. 그죠? 그에 후회하시면서 노아와 이제 계약을 맺게 되십니다. 이 노아의 계약은 이 창세기 9장에 나타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 내가 너희와 내 계약을 세우니 다시는 홍수로 모든 살덩이들이 멸망하지 않고 다시는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계약의 모습은 홍수로 모든 살덩어리들이 멸망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물론 물로 멸망하지 않겠다라는 계약을 했지만 이것을 좀 더 크게 본다면 파멸을 통한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하느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는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다 보니 이제 파멸로서의 어떤 심판은 끝나버리고 이제 오히려 심판보다는 모범생, 아브라함을 인간을 또다시 선택하셔서 모범생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생을 다시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모습으로 이 창세기 저자는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 곁에는 하느님을 단순히 심판의 하느님으로만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설명하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편만을 듣고 있는 분들이 딱 그런 부분의 어떤 상황이겠죠.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옥도 이 지옥의 드라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지옥이라고 하는 고지를 받은 사람은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항변하지만 그 지옥의 고지를 관찰하던 뭐 거기서 이제 새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아니야 넌 죄인이야 라고 낙인을 치면서 하느님께서 너에게 심판하시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심판을 받아들여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화자촉이라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 사람은 더욱더 극단적입니다. 그 고지를 피하려는 사람들을 폭력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을 더 죽이려고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거기에 이제 소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러한 사람들의 고지를 받은 사람들이 죄인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거 안에서 그들의 흔적들을 지워주고자 노력하는 그들의 어떤 모습들을 조금 이 세상에서 알아보지 못하도록 도와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심판의 하느님으로 해석하려고 한다면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어찌 보면 하느님께서는 이 노아의 계약, 아브라함의 계약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방향, 파멸을 통한, 심판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 이 모범생을 통해서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인간은 언제나 악을 꾸밉니다. 창세기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도 있고 또 라반은 자신의 딸을 원하는 야곱을 속여서 일을 더 시키기도 하고 또 시므온과 레위가 하모르와 하모르의 아들을 죽이기도 하고 또 야곱의 형들이 요셉을 이집트 상인에게 팔아먹는 이야기 등등 여러 가지 악을 꾸미는 이야기들이 계속 등장됩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악을 꾸미는 이들에게 심판이 아니라 언제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선으로 바꾸시고자 노력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바로 창세기 저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아닐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형님들은 나에게 악을 꾸몄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셨다라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봐야 하는지 우리가 조금은 알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래 두 곡 정도를 함께 들으면서요. 잠시 우리가 하느님의 구원계획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뮤지컬 요셉 어메이징 넘버입니다. 제이슨 도노반의 목소리로 Any Dream Will Do 함께 듣겠습니다. 요셉 어메이징 넘버 제이슨 도노반의 목소리로 Any Dream Will Do를 들으셨습니다. 제가 앞에서 창세기 저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형님들은 나에게 악을 꾸몄지만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은 그냥 창세기 저자가 창세기 안에서만 통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성경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흐름들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간은 언제나 악을 꾸미지만 하느님이 이것을 다 선으로 바꾸신다라는 것이죠. 광야의 사건도 한번 우리 탈출기 하면 광야의 사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이집트 백성들의 어떤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에게 회개의 시간을 주었지만 이집트 파라오는
회개를 하지 않고 결국 하느님께 더욱더 마음이 다쳐져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폭력으로 또 다루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느님께서는 열 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의 맏 아들을 치시게 되고 이것 속에서 파라오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홍해바다 안에서 건너게 되고 결국 구원을 맛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느님을 믿게 찬미를 드리고 감사를 드려야 하겠지만 탈출기에 나타나 있는 광야 사건의 이야기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이 배고프다고 해서 하느님께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하느님을 시험하기도 했고요. 또 그리고 모세가 하느님으로부터 우리가 살아가야 될 계명들, 십계명을 받으려고 올라가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신들을 이끌어줄 신을 세워달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까지 했던 게 바로 광야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 안에서 하느님은 과연 어떻게 하셨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고프다고 불평만 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또 물이 없다고 하느님을 시험하는 공간에서 마사와 무리바에서 물을 주셨고 또 우상 숭배까지를 한 이들에게 당신은 오히려 그들에게 좀 심판이라는 것을 내려주셨지만 오히려 당신의 모습을 오히려 더 알려주셨습니다. 그 당신의 모습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즉 분노에 더디고 즉 자애와 진실이 충만하며 자비하시고 너그러우신 하느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악과 악행의 잘못을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뭐 벌하지 않는 채로는 놔버려두지 않지만 그래도 하느님의 첫 번째 모습은 단죄하시고 벌하시는 하느님이 아니라 벌써 죄악과 악행과 잘못을 용서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대표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어찌 보면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면서 그분이 구세주인 것이 드러났고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할 심판의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이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십자가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도구가 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부분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이 되어져야 할 인간은 오히려 하느님의 커다란 자비 안에서 오히려 자비의 은총 속에서 결국 죄악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되는 사건으로 완전히 뒤바꿈된 게 이게 바로 십자가의 신비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별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부터 2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느님의 영광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속량을 통하여 그분의 은총으로 거저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열심히 살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그분의 은총으로 우리가 거저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느님이 어떻게 하셨는가가 이제 나오는데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속죄의 제물로 내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속죄는 믿음으로 얻어집니다. 사람들이 이전에 지은 죄들을 용서하시어 당신의 의로움을 보여주시려고 그리하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뭘로 바꿔놓으셨다? 속죄 제물로 바꿔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한 제물로 바꿔놓으신 거죠. 그 속죄 제물을 삼으셔서 결국 우리를 구원과 의로움이라는 선물을 전달해 주셨다는 겁니다. 결국 심판을 받아야 우리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게 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이게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결국 인간은 아무리 악을 꾸미고 꾸며도 이 모든 것을 하느님께서 뭘로 바꿔주신 것이요?
그렇죠. 선으로 다 바꿔주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 그건 아닌 것이죠. 언제나 인간은 악을 꾸미지만 선으로 이것을 하느님께서 바꿔놓으실 거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뭐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즉 파멸이라는 방식 이게 물로 뭐 쓸어버리겠다라는 방식을 했지만 노아를 선택하셨죠. 그리고 노아를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또 선택하셨습니다. 그 선택은 탈출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선택이 됐던 것이고요. 결국 하느님께서는 인간이 아무리 악을 꾸미고 하지만 또다시 인간을 협력자로 선택하셔서 그 악을 꾸미는 것을 선으로 바꿔놓으신다는 겁니다. 결국 인간이 하느님의 협력자로서 선을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인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협력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누구로 다가오느냐면 성인 성녀분들이 있겠죠. 이 성인 성녀분들이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하느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하느님께서 당신의 협력자로 부르시는 분들이 아마 성인 성녀들이 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어찌 보면 우리는 매번 부르심을 받고 있는 거죠. 과연 하느님의 협력자로 살아갈 것인지 아닐 것인지 어찌 보면 이러한 선택은 누구에게 맡겨져 있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각자 각자에게 다 맡겨져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택 안에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지옥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지옥을 간다라고 하는 고지를 받았을 때 결국은 이 사람을 우리가 연민을 통해서 아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연민과 또 동정과 이런 거 안에서 이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어줌을 해줄 수 있는 건 바로 인간들인 것이고 또 하나 단죄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수치감과 모멸감을 줄 수 있는 것도 누군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결국 연민과 동정을 통해서 천국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단죄와 심판을 통해서 지옥을 만들 것인가는 바로 인간인 안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협력자로 인간을 선택하심으로써 인간이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 것인지 천국으로 만들 것인지 이런 선택의 자유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이 결국 악을 꾸미면서 이 선을 행하지 못할 때 하느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지상에 내려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들 안에서 성인과 성녀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선으로 바꿔내는 방식 안에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끌어가시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과연 이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할 것인가 동참하지 않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져 있는 것이고 그 동참했다면 그 안에서 우리도 좀 더 하느님의 협력자로서 선을 지향하고 또 선의 모습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노력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에 대한 모습들 또 선이라고 하니까 또 많은 분들이 아 그래 나는 선한 사람이야 그러니 너는 나쁜 사람이고 막 이런 식으로 또 단죄의 또 모습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선함은 우리가 정말로 착해서 선함이 오는 것인가? 그러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악하지만 우리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셔서 그거를 아 내가 죄인이지만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라는 거 안에서 선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용서와 자비를 통한 선인 겁니다. 오히려 심판과 단죄를 통해서 단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선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자비를 통한 선이라는 것이 하느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다 보니 용서와 자비를 통한 선 앞에선 나도 제가 선한 사람이라고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도 원래 죄인이었는데 하느님의 커다란 자비 때문에 선 착한 사람으로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느님의 은총이 더 큰 것이지 내가 뭐 잘해서 한 게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좀 더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의 커다란 자비와 그 사랑 속에서 우리도 그걸 본받고
다른 이들에게 좀 더 어떤 너그러운 마음, 또 자비를 베푸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요즘에 뭐 한국 사회가 너무나도 극단화되면서 서로서로를 이렇게 비난과 비방하는 식으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어떤 정치뿐만이 아니라 사회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더 우리들에게는 연민과 동정이 필요한 시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연민과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만이 갖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인간이 아주 극대화된 연민과 동정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게 인간입니다. 다른 동물들도 연민과 동정을 가질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 연민과 동정의 극대화된 모습들은 인간이 갖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글로도 표현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안에서도 그런 연민과 동정 안에서 연대가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좀 더 내 마음속에 다른 이들의 아픔을 공감하려고 노력하고 또 다른 이들의 아픔을 좀 더 보담아 주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느님의 구원의 협력자로서 살아가는 또 다른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그런 거죠. 내가 상처를 받으면 누군가를 크게 단죄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번 사순 시기에 뭘 하죠? 십자가의 길을 합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길은 단순히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셨구나라는 거를 보기 위해서 십자가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길은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그분의 희생 덕분에 내가 나았고 그분의 희생 덕분에 내가 용서를 받았구나라는 것에 대한 마음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행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는 내가 잘났다고 누군가 나한테 뭐 이렇게 상처 입은 사람 심판하고 싶죠. 그럴 때일수록 나도 용서받았는데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심판할 수 있겠느냐예요. 나도 심판받지 않았는데 그죠? 그런 마음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상대방을 단죄의 방식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연민과 또 동정과 또 함께 그 아픔을 다독거려 줄 수 있는 자비의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이웃들을 좀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 이 세상을 좀 더 지옥이 아니라 천국의 모습으로 좀 바꿔내는 데 좀 협력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한 주 내가 누군가를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도 하느님께 용서받았는데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시면서 그 용서 못하는 그 사람에게도 그래 용서를 좀 용서의 마음을 또 그 사람 또 얼마나 아파서 나에게 상처를 줬는가라는 거 안에서 좀 더 연민의 마음들을 좀 가지고자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노래 듣고 오시죠. 제가 앞에서 탈출기를 이야기했다 보니까 탈출기가 생각나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그럼 이집트 왕자 OST입니다. 브라이언 맥나잇이 부른 빠더 들으시겠습니다. 이집트 왕자 OST 브라이언 맥나잇이 부른 파더를 들으셨습니다. 8354님께서 우리도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 그리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지는 미운 마음보다 연민을 가지라는 것 명심하겠습니다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민을 표현하고 함께하는 게 좋을까요? 길에 가다 보면 보이는 노숙자들에게 돈을 주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혹시 내가 드리는 돈으로 술을 더 드시게 한다던가 하면 어쩌지? 망설이게 된다고 하시면서 저의 어떤 연민과 연대 경험도 궁금하다라고 8354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예전에 제가 첫 본당에 있었을 때 약간 허름하신 노숙자분인 거죠. 노숙자분이 본당에 잠깐 오셨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배가 고파서 돈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의 삶을 좀 뭐랄까 단순히 돈만 주는 걸로는 이분을 이렇게 구해주는 마음이 아닌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새롭게 시설에 들어가셔서 좀 더 편안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 기다려보시라고 제가 그러면 사회복지기관 좀 아니까 거기를 통해서 형제님이 그런 데도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거를 잠깐만 기다려보시라고 그러면서 제가 그 사회복지기관 전화번호 알려고 잠깐 사제관에 잠깐 들어갔다 오니까 바로 도망가서 안 계신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동기 신부 중에 실제로 노숙자분과 살고 있는 저희 이제 동기신문가 있어서 동기신문한테 이 에피소드를 제가 알려줬어요.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았냐. 그 당시 때. 그냥 돈을 주고서 끝내는 게 좋았냐. 아니면 나는 그냥 이 사람이 정말로, 마음이 아프게 해서 이 사람이 정말로 잘 됐으면 좋겠던 마음에 사회복지기관 알려주려고 했던 것인데, 그 어떤 게 더, 나는 도대체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정작 녹차들과 살고 있는 우리 동기신문은, 형, 그냥 그 사람이 원했던 건 그냥 몇만 원 받는 게 원했었을 거야 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과도한 연민인 거죠. 과도한 연민. 어찌 보면. 근데 그 과도한 연민도 내식인 거죠. 내가 깊은 내막을 보면 난 사제로서 난 착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말 그대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니까 라고 하는 어떤 뭐랄까 위아래? 깊은 내면을 보면 난 얘보다 나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도 깔려있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때 제가 묵상했던 것은 이들이 그냥 돈을 주지만 한마디라도 내가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라고 돈을 주었다면 차라리 사회복지관 알려주는 것보다는 이 사람의 욕구도 채워주면서 오히려 이 사람이 존중받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되셔야 돼요? 라고 내일도 행복한 하루 되셔야 되고 라고 따뜻한 말이 오히려 더 이 사람들에게 더 좋았던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길 가다가 노숙자분들에게 돈을 주는 것도 좋겠죠. 그러나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그래도 많이 힘드시죠? 힘내세요라고 하는 이 격려의 말 한마디도 우리 이제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꼭 노숙자뿐만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겁니다. 우리 가까운 주변에 공감받지 못하고 또 연대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들. 가족들이 그럴 수 있는 거죠. 아파? 뭐가 아파? 나도 아파봤어. 넌 그렇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더. 가족들에게도 오히려 아프다 그러면 이 사람이 설사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래 아팠구나. 그래 너도 그래 괜찮아 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말. 오히려 이러한 연대와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운 가족일수록 더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 가까운 가족에게 좀 더 연대와 연민 안에서 또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누군가를 도와준다면 그냥 돈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우리가 따뜻한 말 한마디라든지 그 사람의 격려의 그 한마디가 오히려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이 세상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함께 살아간다는 건 물질적으로 뭔가라고 뭐 도움을 주는 것도 있겠지만 아주 조그만 말 한마디 또 조그만 공감의 한마디가
오히려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라디오 성경이 방송됩니다.
63편 시편 다윗. 그가 유다 광야에 있을 때. 하느님,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저는 당신을 찾습니다. 제 영혼이 당신을 목말라 합니다. 물기 없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이 몸이 당신을 애타게 그립니다. 당신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고 이렇듯 성소에서 당신을 바라봅니다. 당신의 자애가 생명보다 낫기에 제 입술이 당신을 찬미합니다. 이렇듯 제 한평생 당신을 찬미하고 당신 이름 부르며 저의 두 손 들어 올리오리다. 제 영혼이 비계와 기름을 먹은 듯 배불러 환호하는 입술로 제 입이 당신을 찬양합니다. 제가 잠자리에서 당신을 생각하고 야경 때에도 당신을 두고 묵상합니다. 정녕 당신께서 제게 도움이 되셨으니 당신 날개 그늘 아래서 제가 환호합니다. 제 영혼이 당신께 매달리면 당신 오른손이 저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내 목숨을 노리는 저들은 멸망으로 땅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리라. 칼날에 내맡겨져 여우들의 몫이나 되리라. 그러나 임금은 하느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느님을 두고 맹세하는 이들은 모두 자랑스러워하리라. 정녕 거짓을 말하는 입은 틀어 막히리라. 64편 지휘자에게 시편 다윗. 하느님, 비탄 속에서 부르짖는 제 소리를 들으소서. 원수에 대한 두려움에서 제 생명을 지켜주소서. 악한 자들의 음모에서 나쁜 짓 하는 자들의 폭동에서 저를 숨겨주소서. 그들은 칼처럼 혀를 벼리고 독한 말을 화살처럼 시위에 매겨 무지한 이를 숨어서 쏘려 합니다. 느닷없이 그를 쏘고서는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악한 일을 단단히 꾸며내어 덫을 놓자 무위하고서는 누가 자기들을 보려고 말해댑니다. 불의한 것을 생각해내고는 말합니다. 우리는 준비가 다 됐다. 계획이 세워졌다. 사람의 속과 마음은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들을 화살로 쏘시리니 그들은 순식간에 상처를 입으리라. 그분께서 그들을 자기네 혀로 망하게 하시리니 그들을 보는 이마다 머리를 흔들리라. 이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느님께서 하신 일을 전하며 그분의 업적을 깨달으리라. 의인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그분께 피신.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보이스 오브 엔젤, 이지웰라이프.com, JMP로 국제공증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겨울철 날씨와 학교 방학으로 부동산 경매시장은 연중 가장 한산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미군 전사자 발생을 계기로 미국이 이란 상대로 보복 공습 규모를 키우고 양국 간 무력 충돌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올해 2분기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을 졸업한 실업자가 48만 명을 넘어 5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6 1919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가톨릭 교황청이 교황 레오 14세 주재하에 총회를 열고 인공지능 개발 등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바티칸 뉴스와 가톨릭 월드리포트 등 외신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교황청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로마 세나토리오 궁전에서 회의를 연 끝에 인공지능, 핵무기, 자율무기, 디지털 프로토콜과 새로이 부상하는 디지털 개발 모델 시대의 무장해제, 비무장 평화를 위한 선언 서명식을 가졌습니다. 회의 현장에는 교황과 추기경 등 종교인들을 비롯해 로베르토 괄티에리, 이탈리아 로마시 시장, 미국 시카고 대학의 데니얼 홀츠 교수, 평화대사로 활동 중인 배우 샤론스톤 등도 참석했습니다. 교황청은 성명을 통해 정부와 국제기구, 기업들에게 첨단 AI 개발 속도를 늦추기 위한 협력과 불가역적인 핵무기 폐기를 이끌어내기 위해 합의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올 5월 취임 직후 마그니피카 휴머니타스라는 제목의 첫 회칙을 발표했습니다. 위대한 인류애라는 뜻의 라틴어로 해당 회칙에는 AI 등 첨단 기술의 발달을 경계하며 인간의 존엄성, 다자주의를 강조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겨울철 날씨와 학교 방학으로 부동산 경매 시장은 연중 가장 한산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한겨울 학교 방학 기간은 원래 부동산 경매를 진행하기에 좋은 시기가 아니며 최근 경매 결과도 이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경제전문 매체 interest.co.nz이 7월 11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주거용 부동산 경매를 조사한 결과 경매에 나온 주택은 234채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 가장 적었던 전주 기록보다 단 두 채 많은 수준에 불과합니다. 낙찰률도 높지 않았습니다. 전체 경매 물건 가운데 79채만 낙찰돼 34%의 낙찰률을 기록했으며 간신히 전체의 3분의 1을 넘어섰습니다. 경매를 통해 판매된 79채 가운데 59%는 정부 공시가격 이상 또는 같은 가격에 낙찰됐습니다. 종합해보면 지난 2주 동안의 부동산 경매 시장은 바깥의 겨울 날씨만큼이나 경매장한 분위기도 침체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뉴질랜드 테넌시 서비스의 최신 임대보증금 자료에 따르면 2026년 5월까지 지난 12개월 동안 전국 주택임대료는 전반적으로 거의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5월 신규 임대 계약의 전국 중간주간 임대료는 $600로 지난해 5월보다 주당 $5 상승했습니다. 전국 중간 임대료는 2023년 12월 처음으로 주당 $600에 도달한 이후 올해 5월까지 30개월 가운데 19개월 동안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변동이 있었던 기간에도 상승, 하락폭은 매우 작았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지난 약 2년 반 동안 임대료가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해왔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뉴질랜드 최대 임대시장인 오클랜드와 캔터베리에서는 2025년 5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중간 임대료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클랜드는 주당 650달러로 변동이 없었으며 캔터베리도 주당 550달러로 변동이 없었습니다. 반면 웰링턴 지역은 같은 기간 주당 595달러에서 590달러로 5달러 하락했습니다. 가장 큰 연간 하락폭을 기록한 지역은 혹스베이로 중간 임대료가 주당 23달러 감소했습니다. 반대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인 지역은 사우스랜드로 중간 임대료는 주당 475달러에서 500달러로 25달러 상승했습니다. 종합하면 뉴질랜드의 3대 주요 도시권에서는 임대료 상승세가 거의 멈춘 반면 그 외 대부분 지역에서는 낮거나 완만한 수준의 임대료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가 선거의 해를 맞이해 실시된 최신 아렌젤 레이드 리서치 여론조사에서 집권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며 거센 압박에 직면했습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국민당의 지지율은 하락세를 이어간 반면 야당인 노동당은 지지층을 결집하며 격차를 크게 좁혔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절반이 뉴질랜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해 민심의 이반이 심각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럭슨 총리 개인의 선호 총리 지지율 역시 최저치로 추락했습니다. 이러한 지지율 폭락의 주된 원인은 장기화된 생계비 위기와 취약한 경제 상황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치평론가들은 럭슨 총리가 과거 존 키나 저신다 하던 전 총리와 같은 대중적 카리스마가 부족해 경제적 난관이 지지율 하락으로 직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모닝리포트 생방송 인터뷰에 출연한 럭슨 총리는 여론조사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일축하며 경제 성장과 물가 안정이라는 정부의 장기 계획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지율 추세가 11월 총선까지 이어진다면 뉴질랜드 MMP 혼합비례 대표제 도입 이후 최초로 단임 정권으로 막을 내리는 불명예를 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영어를 잘하면 당신의 삶이 쉬워질 것입니다. 다이나스픽에서는 뉴질랜드 국가인증 풀타임 영어 수료 프로그램들을 오클랜드의 5개 캠퍼스에서 등록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영어 수준에 따라 초급부터 고급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말하기부터 듣기, 읽기 및 쓰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당 학교 수업 12시간에서 15시간, 온라인 학습 20시간에서 22시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코스가 완료되면 뉴질랜드 교육평가기관 NZQ에서 발행하는 영어과정 수료증이 수여되며 모든 뉴질랜드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난민들은 무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courses@dynaspeak.ac.nz 또는 전화 0800-355-344로 연락주십시오. DynaSpeak.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국민당은 성범죄 재판에서 성적 동의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한층 엄격한 법 개정을 약속했습니다. 현재 뉴질랜드 법안은 피고인이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는지를 따지지만 새로운 제안은 피고인이 동의를 얻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입증하도록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거절하지 않았거나 침묵했다는 이유만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던 기존 재판 관행을
완전히 뒤바꾸려는 대대적인 사법적 변화의 시도로 풀이됩니다. 사법 전문가들과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이러한 법 개정 방향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들은 기존 법 제도가 피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했으며 명시적이고 능동적인 동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일부 형사 전문 변호사들은 피고인에게 입증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국민당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정하면서도 강력한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호주가 외부 충격에 대비해 대규모 연료 비축량을 늘리기로 결정한 가운데 뉴질랜드도 이를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일고 있으나 뉴질랜드 자동차협회 AA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 뉴질랜드는 약 한 달 분량의 휘발유와 항공유를 공급할 수 있는 국가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행보를 지지하는 측은 국제적인 에너지 위기나 공급망 교란 상황에서 연료 접근성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 비축량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AA 측은 대규모 비축기지를 추가로 건설하고 유지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며 이는 결국 소비자들의 유가 부담으로 직결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현재의 비축 수준으로도 단기적인 공급 중단 사태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으며 다각화된 수입 경로를 확보하는 것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창고를 짓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비용 대비 실익을 면밀히 따져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 AA의 핵심 입장입니다. 뉴질랜드 공영방송 RNZ은 뉴질랜드 퍼스트당이 2026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세를 확대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윈스턴 피터스 대표는 최근 전당대회에서 뉴질랜드 연안 석유가스 자원조사를 위해 10억 달러를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피터스 대표는 이를 국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했지만 실제 개발 가능성과 경제적 효과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노동당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국민당도 명확한 지지를 유보하고 있어 정책 실현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그럼에도 뉴질랜드 퍼스트는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만을 적극 흡수하며 지지율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비 상승, 전기요금, 식료품 가격 부담 등 경제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노동자와 중산층 유권자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당원과 지지자들이 참석했으며 국민당과 노동당을 떠나 뉴질랜드 퍼스트당으로 옮겨온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선택을 밝히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정책에 불만을 가졌던 사람들, 정부와 의료체계에서 소외감을 느낀 사람들, 가족 가치와 기독교적 전통을 중시하는 사회 보수층도 주요 지지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퍼스트당은 반기득권 정서를 활용하며 자신들을 기존 정치 체제에 도전하는 세력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RNZ은 윈스턴 피터스가 오랜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 불만과 소외감을 정치적 지지로 전환하는 데 능숙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석유가스 개발 계획을 포함한 주요 공약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는 향후 연립정부 구성과 정치 환경 변화에 달려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뉴질랜드 퍼스트당의 10억 달러 규모의 석유가스 탐사 공약에 대해 재생에너지 투자에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뉴질랜드 퍼스트당은 주말 총선 공약으로 뉴질랜드 주변 심해 해역에 석유가스 자원을 탐사하기 위해 국가조사기금에 1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은 이를 통해 국가 연료 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린피스 최고 경영자 러셀 노먼은 해당 자금을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확대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진정한 에너지 주권을 확보할 수 있으며 더 저렴한 에너지와 기후를 파괴하지 않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먼은 뉴질랜드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에너지 자립을 달성할 수 있는 큰 기회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석유가스 탐사 기금은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 도박에 불과하며 전기요금 인하 효과도 확실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석유회사를 위해 10억 달러를 투입하는 것일 뿐이며 설령 자원이 발견되더라도 실제 생산까지는 10년 가까이 걸릴 수 있고 기후변화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노먼은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교통수단의 전기화가 확대되면서 석유와 가스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윈스턴 피터슨 뉴질랜드 퍼스트당 대표는 연료 안보가 국가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질랜드가 노르웨이 수준의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향후 6년 안에 자국이 에너지 공급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생산이 본격화되면 50% 이상의 자원 사용료를 부과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민당 에너지 담당 대변인 시미언 브라운은 해당 공약이 윈스턴 피터스와 쉐인 존스가 과거 저신다 아던 정부에서 노동당, 녹색당과 함께 해상 석유가스 탐사를 금지하는 정책을 지지했던 사실을 상기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미군 전사자 발생을 계기로 미국이 이란 상대의 보복 공습의 규모를 키우고 이에 대한 재보복으로 이란이 쿠웨이트 소재 미군 기지 두 곳을 공격하는 등 양국 간 무력 충돌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중부사령부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18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이란을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도합 5시간 30분간 이루어진 이번 야간 공습은 8일째 연속으로 이루어졌으며 미군 통수권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중부사령부는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번 공습에 대한 이란의 군사 해안 감시 시설과 방공 시설, 해양 역량, 미사일과 드론 창고 등을 성공적으로 타격해 이란의 군사 역량을 훼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7일 미국 군인들을 공격한 이슬람 혁명 수비대 부대도 미국 군사 자산의 표적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17일 이란이 탄도미사일과 드론으로 요르단 아즈라크 소재 무아파크 살티 공군기지를 공격해 이 기지에 근무하던 미군 두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실종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미군 전사자가 나온 곳은 4월 초에 휴전이 이루어진 이후 처음입니다. 마크 웨인 멀린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17일 백악관에서 열린 선거 안보 브리핑에서 외국 적대 세력이 미국 투표기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과 장비 후면에 중요 접근선에 접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멀린 장관은 이어 외국 적대 세력이 유권자 등록과 당신의 표를 바꿀 수 있다며 우리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토안보 책임자가 선거 전산 시스템을 통한 유권자 정보와 투표 데이터 변경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발언입니다. 멀린 장관은 다만 특정 투표기 제조사나 취약 부품, 실제 침투 기록, 변경된 표 등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기술 자료는 이날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발언은 미국의 특정 선거에서 실제 전산 조작이 발생했다는 증거라기보다 외부 세력이 선거 전산망에 침입해 등록 정보와 투표 데이터를 변경할 기술적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미 국토안보국 수장의 공식 판단으로 봐야 합니다. 멀린 장관은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보안 기반시설보안국이 30일 안에 새로운 선거 기반시설보호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앞서 지난 10일 주 정부가 연방재난안보보조금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바코드와 QR코드로 표를 찍게 하는 전산투표 시스템에서 단계적으로 벗어나고 유권자가 직접 표시한 종이투표지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최근 미국 워싱턴 정가와 주요 외신을 중심으로 한국 정부의 규제 정책이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하고 있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미 정가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미국이 한국의 쿠팡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과 통상 갈등에 대한 이슈를 16일자 현지시간 기사에서 진단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시애틀에 본사를 둔 포춘 150대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에 대한 한국 규제당국의 고강도 조사를 두고 미국 측은 이를 단순한 국내법 집행이 아닌 동맹국에 대한 차별적 공격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통상 압박을 예고했습니다. 미국 하원 법사위 산하 소위원회는 최근 경쟁을 거부하는 나라, 미국 기업들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의 실무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총 35쪽 분량의 이 보고서 절반 이상이 북방 관련 내용에 할애돼 한국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한국의 올해 2분기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을 졸업한 실업자가 48만 명을 넘어 5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20대, 30대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해 청년층 고용 한파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9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과 고용 동향에 따르면 2분기 대졸 이상 실업자는 48만 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만 9,000명 늘어났습니다. 2분기 기준으로는 코로나19 초기인 2021년 52만 1,000명 이후 가장 많습니다. 20대 대졸 실업자는 17만 9,000명, 30대는 13만 명으로 두 연령대를 합하면 30만 9,000명입니다. 전체 대졸 이상 실업자의 64.2%를 차지합니다. 지난해보다 20대는 7,000명, 30대는 2만 7,000명 각각 증가했습니다. 2분기 전체 실업자는 85만 5,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 1,000명 늘어났습니다. 데이터처는 대학 진학률 상승으로 대졸 인구가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대졸 실업률까지 상승한 점을 고려하면 2분기 경기 둔화가 고용시장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톱, 인터레스트.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68원 91전, 한국에서 보낼 때 877원 59전, 한국에서 받을 때 860원 23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아침에 안개 낀 곳이 있겠으나 점차 걷히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소나기가 점차 여러 지역으로 확대되겠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강하게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5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구름 낀 날씨로 밤늦게 한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6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우성 아나운서 박분하였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무라, 전망 좋은 창, 보이스 오브 엔젤, 이즈웰라이프.com, JMP로 국제공증변호사 이완상 공동제공이었습니다.
KCR 게시판입니다. 타카파나 윈터 라이트 안내입니다. 이 무려 가족 친화적인 축제는 타카파나 시내를 빛과 창의성 그리고 공동체가 어우러진 환상적인 겨울 왕국으로 탈바꿈시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명예술가 앵거스 뮤어가 기획한 이 행사는 몰입형 조형 예술, 라이브 공연, 그리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모든 연령대의 방문객에게 잊지 못할 저녁을 선사합니다. 다카파나 곳곳에서 눈부신 대형 조명 설치 작품, 인터랙티브 조형물, 라이브 공연,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2일 일요일까지 오후 5시에서 10시까지 다카파나 허스트밀의 그린 센트럴 허스터메레 로드 포토 파크 앤드 와이하라 리키 엔젝 스퀘어에서 있습니다. 앵코르 원마송 안내입니다. 최신전 씨 앵코르를 기념하는 특별을 한 날에 가족 친화적인 무료 행사들을 즐겨보실 수 있습니다. 음악을 즐기고 추억을 만들어가세요. 예상되는 프로그램은 어린이를 위한 음악 테마 스토리텔링 시간, 로엘롤 포토부스, 무료 스크린 프린팅 디자인, 큐레이터 투어, 라이브 음악 공연이 있습니다. 7월 25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센트럴 시티 라이브러리 오클랜드 시티 센터에서 있습니다. 워머아송 록앤롤 포토부스 안내입니다. 좋아하는 음악 기념품과 함께 무료 사진 촬영을 위해 꼭 방문해보세요. 더욱 멋진 사진을 원한다면 좋아하는 뮤지션처럼 차려입고 전시 분위기를 만끽해 볼 수 있습니다. 록스타처럼 포즈를 취하고 재미있는 사진을 찍어가세요. 다양한 록앤롤 소품이 준비되어 있어 완벽한 사진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이 행사는 앙코르 워모아송 전시기념 무료 이벤트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7월 25일 토요일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센트럴 시티 라이브러리 오클랜드 시티 센터 오클랜드 레벨 2 아티룸에서 있습니다. KCR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